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지난 편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네 가지 요소를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으로 분해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0분 만에 투자 실력 높이기 7부작 4편, 경제적 자유를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던진 화두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뭔가 도달해야 할 낙원처럼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제적 자유는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하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먼저 내가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꼭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도 그 본질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둘중 하나인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유죠. 현재 추구하고 싶은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갈증 또한 괴로움이니까요. 보이시는 상사 보면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만 하는 괴로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괴로움, 부모님께 많은 용돈 드리지 못하는 괴로움 등등, 그런 괴로움을 없애려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괴로움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에서 오고, 경제적 자유는 이중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괴로움을 줄여줍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 또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런데 문제는 자유는 괴로움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가 많아진다 해서 반드시 괴로움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한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괴로움의 리스트, 페인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인리스트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충 생각해 보면, 뭐 직장이나 친구 인간관계, 자식 문제, 부모 형제 갈등, 몸 건강 상태, 늙는 거에 두려움, 헤어지거나 사별한 사람의 그리움,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괴로움 등등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꼭 본인의 페인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괴로움도 고려를 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이면 건강 문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리스트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돈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페인 리스트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반 정도일 겁니다. 노화라든지 질병, 죽음, 헤어진 사람과 그리움, 인간관계나 정신건강 등은 돈만으로는 힘들겠죠? 이렇게 부는 일정 수준까지는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시간과 함께 부가 쌓인다고 가정하고 세로축이 행복도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벌어감에 따라 괴로움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평탄해지겠죠. 이것은 행동경제학이나 인지과학 쪽의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오른쪽의 첫 번째 그래프는 소득 대비 행복도이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소득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그래프와 일관된 결과가 나오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참 진부한 이야기를 하네. 어쨌든 일정 수준까지는 돈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오르니까 일단은 돈 벌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길에서 부단히 계속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돈을 벌면서 쾌락에 탐닉하는 케이스. 사실 이 케이스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죠. 행복에 대한 고민, 자기 절제, 수신이 동반되지 않고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쾌락 때문에 행복도가 일시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쾌락, 술, 담배, 유흥, 마약 등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급부로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숙취, 건강 악화, 외로움, 정신건강 악화. 그리고 그러한 쾌락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모든 쾌락은 처음 겪을 때 가장 강렬하고 익숙해지면 질수록 무뎌져서 더 강렬한 쾌락이 아니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쾌락에 대한 만족감은 점점 줄어드는데 쾌락 이후에 오는 부작용은 점점 커지니까 총 괴로움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돈까지도 흥청망청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왜냐? 절제의 우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유턴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지만 자유라는 것이 행복의 동의어는 아닙니다.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자유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의 스포츠 주간지와 NBA 선수협회에 따르면 NBA 농구 선수 60%, 그리고 미식 축구인 NFL 선수 78%가 은퇴 후 5년 내로 파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파산율을 15%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미식 축구나 농구 선수들은 양쪽 다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죠. 그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까 전에 그래프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케이스입니다. 욜로족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좋고 현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걸 넘어서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마저도 다 돈이 부족해서야 그렇게 돈의 탓으로 돌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받는 것은 받으면서 줄 때는 자린고비처럼 하는 경우. 제가 예전에 주위에 어린 시절을 굉장히 가난하게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그 기억 때문에 50대까지 정말 정말 아끼고 이제 워커홀릭처럼 일만 하면서 상당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를 즐겨야겠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50대에 가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괴로움의 폭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후회가 남게 되죠. 세 번째 예시는 두 번째와 유사한 점도 있는데 부정적 생각이 습관화된 케이스입니다. 돈을 벌고 부를 쌓는 행위는 지금 소득 수준에서 가만히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불건전한 방식으로 술이나 유흥이나 악플이나 혐오를 일삼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풀게 되었을 때, 쌓이고 쌓이면 남들과 동일한 경험을 했을 때 남들에 비해 행복을 느끼는 체감도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무의식 속에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도파민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기들 보면 정말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도 즐거워하고 술래잡기에도 너무 깔깔하고 행복해하죠.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무의식을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결국 내가 하는 생각들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들, 그걸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플을 다는 행위 자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제 괴로움을 주려고 쓰는 행위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나의 무의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회를 걸을 리스크에 취약한 분들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단 돈 벌고 나서 고민해야겠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벌어도 벌어도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아, 아직 덜 벌어서 그런 건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악의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5단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단계는 페인리스트를 만들기, 2단계는 나의 모든 괴로움이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기, 세 번째는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기, 네 번째는 올바른 방법과 마인드로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 다섯 번째는 행복을 최적화하는 습관 들이기. 여기서 1, 2단계는 다뤘고, 지금 3단계 관련해서 현재 나의 괴로움이 되는 것들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짬짬이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음 편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행복해야 돈을 잘 버는 심리학적 기제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아까 다뤘지만 어떤 문제들은 묵혀두면 괴로움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고에 길들여지면 질수록 나중에 변하기가 더욱더 힘이 든다는 점이 있는데요. 부정적 감정 중에 대한민국의 20대가 정말 많이 겪는 문제는 혐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20대 때는 편견 섞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제 채널의 주 독자층인 그런 20대, 30대 분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를 증폭시키는 시스템적인 기제들과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가 너무 양극화된 채로 본인과 의견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상대에 대해 협상의 대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부패하고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판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슬픈 현실인데요. 합리적인 중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완전히 진영 간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으면 적당하게 부패하고 적당하게 내편 봐주기를 해도 상대 진영의 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를 일삼을수록 우리의 정치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우리를 혐오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갈라져서 싸우면 싸울수록 이득을 보는 주변국들이 많죠. 그다음 조회수 때문에 혐오를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언론과 인플루언서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과거 언론 권력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로 넘어오게 되면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유튜브는 상업적 의도로 추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본인이 클릭하는 그런 본인의 입맛에 맞고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고 본인의 진영에 속하는 정치 유튜버들이 내놓는 영상만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양 진영 간의 생각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극단적인 음모론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커뮤니티로 옮겨가서 확대 재생산되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확률적 사고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구를 개념 순으로 통계를 내본다면 아마 이렇게 벨 모양의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왼쪽에는 범죄자들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성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절대 다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영역이 이슈화 될까요? 각 인구 집단별로 가장 왼쪽에 있는 극단적인 남성 성범죄자, 극단적인 무개념 여성에 관한 그런 각종 사건 사고들만 커뮤니티에서 계속 패스 게시물이 되면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세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이 여기로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편향이 과연 본인에게 좋을까요? 인구도 이렇게 분포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인간 속에도 성자 같은 모습부터 추악한 욕망이 다 내재해 있습니다. 저도 고상한 생각을 했다가 정말 추악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이 보이는 생각과 행동들을 개념으로 나열하면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행동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뭐 한남충, 김치녀 같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전체 인구 분포 속에서는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분포는 이렇겠죠? 근데 이 사람과 좀 다투거나 한 상황에서 약간 진짜 극단적인 모습, 한번 개념 없는 모습을 살짝 보인 시점에 무의식적으로 아이쿠 김치녀 혹은 한남충이랑 결혼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이별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 스스로의 행동 모든 것이 100%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타인에게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싸우더라도 다시 화합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나도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서 의식이 성장하고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혐오에 찌든 채로 있으면 내 주위의 인간관계들은 전부 표면적인 인간관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3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4번은 지난 편에서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 실력을 갈고 닦으며 리스크를 적당히 관리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이며 비효율성을 탐색할 것,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부가 아니라 행복을 최적화하는 습관을 들이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의 목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마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부는 더 쌓을 수 있지만 행복도는 낮아지는 그런 선택들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상향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항상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석가모니는 평생을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 그 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고 연구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추구한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수직으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뭐 출가하고 해탈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별다른 시간이나 자본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월가제 구독자 여러분, 제가 2020년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그동안 채널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재미없는 영상들 좋게 봐주시고 벨리 커뮤니티도 너무 잘 꾸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점점 지정하기 어지러워지는 이 난세에서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향한 길을 잘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돈 벌면 행복한 것은 다 알지만 왜 행복해야 돈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